예, 8월 마지막 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서신들 벌써 이제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베드로 전후서 첫 번째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 소망이 아니라 하늘 소망으로 살라. 세상 소망이 아니라 하늘 소망으로 살라. 이런 말,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신약 성서의 역사를 지금 살펴오고 있는데, 이제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살핀 역사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공생의 그 역사를 살폈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사도들의 역사를 살피는데, 크게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이제 사도 베드로의 이제 사역을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이제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적었던 그런 대학자 같은 분이었고, 그래서 이제 학문에도 좀 능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경험한 바를 또 잘 전하는 어떤 그런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가까이서 보지는 못했죠. 그에 비해서 이제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제 갈릴리 그 시골 출신이었지만, 아마도 그래서 이제 바울과 같이 충분한 학문을 접하지 못했을 건데, 베드로는 이제 회당을 통해 이제 교육을 접하다가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함께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애 동안 기적과 이적을 직접 보았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던, 그리고 예수님의 부탁을, 그 명령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처럼 뭐 많은 서신을 적지는 않았는데, 베드로 전후서를 합쳐서 보면 이제 8장짜리거든요. 베드로 전서 5장, 그리고 베드로 후서 3장. 8장짜리 짧은 글인데도 직접 본 증인만이 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복음과 또 이제 그 성도로서의 살아갈 권면의 힘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이야기를 이제 자기가 직접 적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정리하고 대필을 하죠. 그러니까 실루아노.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그런 이 실루아노라는 이름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은 그를 실라라고 부르기도 했었죠. 사도 바울과 2차 전도여행을 함께 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그 생애를 함께 하면서 듣고 봤던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전하고자 이제 부단히 노력을 해서 베드로가 그래서 이제 성장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사도행전에서 보이는 이 베드로의 행적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 사건 후에 사마리아에 처음 복음이 들어갔다고 했을 때도 이제 가서 살펴보는 그런 일을 한다던가, 또는 이제 요파에 내려갔을 때 거기에 있었던 사역, 거기서 이제 환상을 보고,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집의 그 가정까지 방문을 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사실은 뭐 이방의 전도자로서 바울이 많이 역할을 했지만 그 문을 연 사람은 사실 베드로입니다.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실을 알린 사람이 베드로인 거죠. 또 이제 바울이 있던 그 이 시리아의 그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고 그곳에서도 사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더 나아가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할 때는 베드로가 아마도 바벨론 지역에 있던 것으로 우리가 이제 성경의 근거를 통해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을 참고하면 이 편지를 쓰는 장소가 바로 바벨론이었다라는 걸 우리 확실히 알 수 있죠. 5장 13절,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5장을 참고하면 분명히 베드로는 이 바벨론 지역에 있었고, 또한 이제 그와 함께 마가 요한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이 저작 장소, 이 바벨론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신학자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오래된 해석은 어떤 거였냐면, 이 바벨론이 실제로 이제 지리적인 바벨론 그 지역이 아니라 의미론적인 뜻을 담고 있는 바벨론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죠. 도마가 바벨론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라는 어떤 그런 다른 기록은 있거든요. 예수님의 그 제자였던 이 도마 같은 경우. 근데 베드로의 경우는 바벨론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실제 지리적인 바벨론이 아니라 어떤 의미론적인 바벨론. 그래서 진짜 의미는 바로 로마를 말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렇다고 뭐 로마에서 뭐 복음을 전했다 또는 뭐 이집트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기록 또한 전혀 없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베드로 전서에서 언급되는 이 바벨론은 사실 뭐 우리가 이제 있는 근거를 가지고 봐야 되니까 성경의 근거를 통해 볼 때 로마가 아니고 이제 말 그대로 정말 이 바벨론 지역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적는 거는 무슨 묵시문학, 뭐 계시록 이런 걸 적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적어 위로하고 성도로서 살아갈 그 이 성도의 그런 자세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적고 있었기 때문에 뭐 무슨 그런 의미를 담고 묵시를 담고 계시를 담아서 뭐 그런 식으로 전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영적 바벨론 로마라는 이 주장은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아마도 로마 카톨릭에서 자신들의 이런 권위를 좀 정당화하려고 좀 잘못 의도적으로 잘못 가르쳐온 결과라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잘못된 시각이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그 영화의 영향력이다 이렇게 봅니다. 과거 쿼바디스라는 그 영화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영화는 기독교 신자들에게 아주 뭐 유명하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영화였죠. 저도 어려서 이 영화를 이제 몇 번 보면서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았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그 배경이 현재 지금 우리가 성경을 역사적으로 살피고 있는 이 시기쯤 정도의 이야기를 말하는 건데 네로 황제의 그 기독교 박해가 어떠했는지를 아주 잘 그 영화를 통해 보여주죠. 그 내용을 보면 로마에서 이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이제 점점 극에 달해 가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제 로마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피해 도망을 가던 중에 마주 걸어오시는 어떤 분을 봤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심히 놀라서 이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묻지요. 그게 쿼바디스 도미네 이런 뜻이었죠. 말이었죠. 그러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그 영화에서 보면 네가 나의 어린 양을 버린다면 내가 로마에 가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아, 그런 음성을 듣고 이제 베드로가 다시 그 로마로부터 도망치다가 다시 로마로 발걸음을 되돌리게 되고 그래서 결국 로마로 들어가서 결국 그렇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하게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영화의 내용이죠. 근데 이 영화에서의 기본 설정이 벌써 베드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에 있었던 것처럼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아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었구나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요. 그 천주교 신자였던 폴란드 출신의 작가 헨리크 시엔키에비치라는 이 사람이 1896년에 적었던 소설을 이 영화로 한 거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작품을 쓰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 차례 로마를 방문하고 또 이제 로마 제정 시대의 역사가라고 할 수 있는 타키투스라는 사람의 역사서, 그러니까 연대기라는 이 책을 읽으면서 로마의 유적들을 일일이 답사했다라고 했는데 정작 이 작품이 발표됐을 때는 그 평가가 어땠냐면 이건 역사 소설을 너무 과장했다. 과장이 심하고 역사적인 정확성이 떨어진다 이런 비판을 받았던 그런 작품이었거든요. 자 그런데도 이제 이 소설이 나중에 이렇게 이제 영화화 되니까 성경과 역사를 잘 모르는 이제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이것이 마치 진짜 성경의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지금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라고 이제 이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다라는 것을 증거를 하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야 하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심지어 AD 45년경에 로마에 갔다라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 성도들이 성경과 역사를 그 제대로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모를 때 파악할 수도 없었던 그런 시대나 이제 먹혀들었던 그런 해석들이고 지금 이제 각종 역사 자료들이 버젓이 이제 존재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사실 조금만 알면 다르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엉뚱하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가들의 기록은 참 중요한 건 사실인데 그러나 우리가 계속 성경과 역사를 살펴오듯이 모든 역사적인 기록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적은 사람도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어떤 인도하심이 있다고 하면 사실 일반적인 역사책들은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명석한 지혜를 가지고 상당히 고증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 몰라도 그러나 뭔가 조사가 잘못되거나 그럴 때는 금세 어떻게 됩니까? 오해를 일으킬 수 있고 잘못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도 성령께서 이끄신 성경도 우리가 지금 그 이미 살폈던 것처럼 정경이 있고 그리고 외경도 있고 위경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수많은 문서들이 이 역사적 문서들이 다 진짜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을 우리가 잘 참고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분별하는 기준을 그럼 어디에 둘 것이냐? 그게 바로 성경 역사의 근거로 두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창조론을 볼 때도 우리가 정말 성경을 근거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진화론의 주장을 왜 그러는가 이런 눈으로 봐야 되는데 대체로 학교에서 그냥 진화론을 먼저 배우고 난 다음에 왜 창조가 맞나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니까 답을 찾지 못하고 전부 세상의 어떤 그런 엉뚱한 주장으로 끌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성경을 근거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성경의 기록을 근거로 볼 때 베드로는 로마의 근처에 간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로마 카톨릭 신화들은 교부들이 이제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와 그들의 이제 어떤 상상 속에 만들어진 그런 공상의 근거에서 이제 그 이 신화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천주교가 얼마나 오랫동안 역사 속에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여왔는지 사람들은 이것을 의심조차 하지 않을 정도의 수많은 자료들이 존재하고 있을 지경입니다. 심지어 기독교가 말할 때 뭐 천주교는 마치 우리의 그 어떤 큰 집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아닙니다. 천주교는 완전 딴 집입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릇된 그리고 성경을 거짓되이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가는 지금 여기 이 바울이나 베드로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오는 사도들이 계속해서 그 이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 교사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바로 딱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도 베드로의 일생을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이게 잘못된 자료가 완전히 도배되어 있어서 정말 자칫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역사를 통해 다르게 봐야 되는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역사의 자료를 볼 때도 다른 역사를 참고할 때도 제대로 된 분별력이 없이 그저 그냥 그런 그 저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그 오해가 그냥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죠. 자, 기독교 최고의 종교개혁자 우리 칼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칼빈 같은 경우는 베드로 전후서의 기록 장소를 실제로 지리적 바벨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결코 로마에 간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로마에 간 적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일단 성경의 근거를 통해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무엇보다 이제 첫째는 로마에 편지도 쓰고 뭐 결국 로마에 잡혀가서 순교했던 바울의 말을 근거해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근거로 볼 때 바울이 계속해서 사역 중간중간 로마에 가려고 시도를 했던 그런 까닭은 뭡니까? 지금 로마에 다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거나 온전히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는 다른 사도들의 사역이 전혀 없었던 그래서 복음의 기초도 세워지지 않았던 것 오해가 많았던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써서 미리 보내기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곳에 가고자 한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간 거고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파했고 결국에는 잡혀서 거기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그렇게도 초대교회의 중요한 이 사도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로마 쪽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뭐 증거나 흔적이 하나도 없고 그 왜냐하면 일단 베드로가 로마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성경의 기록을 기준으로 역사를 분별하고 파악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이제 좀 유추가 또 가능한 것은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인데요. 7절, 도리어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얘기를 하죠. 8절, 그들은 베드로에게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여기서 바울입니다. 바울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울 자신은 무할례자, 이방인의 사도로서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유대인들의 박해가 이제 점점 심해졌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이 유대인들의 그 이 박해 속에 제대로 존재하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쨌든 이 다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었어요. 그리고 아마도 바울의 이방 선교의 그 전초기지라고 할 수 있었던 그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에 이제 베드로가 왔었던 것도 있는 걸 볼 때 아마도 이 복음의 중심지가 예루살렘 교회 쪽에서 아마도 그 시리아의 그 안디옥 교회 쪽으로 옮겼을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보면 이제 그곳으로 바울, 베드로 같은 사람이 갔을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 그런 근거가 있고. 근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그냥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 교회를 지켰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베드로의 사역 중심지도 이 시리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동방 쪽에 집중했을 가능성이 더 많지 아무런 근거도 없는 서방 로마 쪽은 아니라는 것이 더 근거가 좀 확실한 어떤 그런 증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베드로가 로마에 없었다는 이제 성경적 증거는 베드로와 바울이 함께 로마에 있었더라면 바울이 그 서신을 적고 또 여러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인사하고 교류하고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분명히 언급이 됐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도 대만은 뭐 이 세상을 사랑해서 뭐 데살로니가로 갔고 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뭐 누가는 나와 함께 있다. 그리고 또 올 때 마가를 데려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어느 정도 마가가 거기에 그 로마에 있지 않았고 그다음에 훨씬 더 먼 곳 어디 다른 곳에 있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분명히 로마의 다른 곳에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 순간이 됐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떠나고 누가만 함께 있다고 했는데 베드로가 그때 이제 순교 시점도 비슷했단 말입니다. 네로의 그 박해의 어떤 영향력 그 시기 안에 죽게 됐는데 그렇게 보면 바울과 함께 그런 역경을 함께 당하고 죽을 지경이 됐다면 아마도 서로가 분명히 가까운 사이로서 교류가 있었을 거고 그렇다면 바울이 그런 사실에 대해서 뭐 디모데를 통해서나 뭐 다른 사람에게 분명히 말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마가 같은 경우도 지금 데리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는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지금 근거를 통해 볼 때 베드로와 함께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다는 성경적인 일치점이 하나도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역한 곳에서 사역하지 않겠다고 적은 로마서를 쓸 때가 AD 60년경 정도가 되니까 적어도 베드로는 AD 60년 이전까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었다. 이건 분명하죠. 그런데도 이제 이 로마 가톨릭은 심지어 그 AD 45년경부터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은 초기 교회 이제 교부들의 기록을 이제 증거로 삼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기록을 남긴 교부들 자체가 그 당시 이미 검증되지 않은 많은 잘못된 문서들의 영향을 받기도 했다라는 거.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 조사를 하다가도 잘못되고 자기가 믿는 것이 그릇된 것일 경우는 이게 완전히 방향이 틀어질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그런 거는 다른 역사적 기록을 종합해 볼 때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교회의 역사가로서 뭐 오리겐이라는 사람, 유세비우스, 뭐 제롬 이런 사람들의 저서들은 우리에게 이제 그 시대를 유추하게 하는 굉장히 좀 중요한 역사적 자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사도들의 시기 다음으로 이어지는 그런 어떤 근거들을 주는 분명한 그 자료들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록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그건 뭐라고요? 성경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자신들의 생각과 안목을 적은 어떤 역사적인 기록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역사적인 자료로서 그 시대의 상황과 환경들을 유추하고 짐작할 수 있는 참고 자료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성경의 기록을 근거로 유추할 수 있는 이 성경과 성경이 보여주는 역사, 이 연대기적인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가능하면 그 상황을 파악하고 바르게 해석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역사적으로 살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살피는 것도 그동안 바울의 역사를 살펴오면서 그 역사적인 흐름을 알기 때문에 이게 어디쯤에 비슷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기록이 보여주는 성경의 역사, 성경을 근거로 그걸 중심으로 놓고 나머지 이제 그런 자료들이 참고 자료로서 활용이 될 수 있어야지 그 역사적인 자료들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 자체를 번복시켜버리고 잊지도 않은 걸 잊다고 말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자체 안에서 베드로 스스로가 바벨론에서 편지를 한다고 분명하게 그렇게 적어놨는데 다른 사도들의 글을 통해서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사역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로마가 무슨 영적인 바벨론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베드로가 일찍이 로마에 있었다고 하는 이런 억지 주장은 이게 분명히 무슨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성경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생각, 자기들의 의도를 심어서 뭔가를 심하면 조작하게 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적힌 장소로서 로마가 아니라는 또 다른 예측이 가능한 성경의 자체적 증거는 뭐냐?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편지를 수신하는 그 이 수신자에 대한 그 이야기, 지역을 쭉 얘기를 하는데 로마에 가까운 그리스, 마케도니아 이쪽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 동방 쪽을, 터키 쪽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뭐 아시아, 비두니아 이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터키 지역이고 터키 지역의 동쪽부터 서쪽 지역으로 뭔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얘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적는 저자가 로마 서방 쪽에 있었다고 하면 오히려 이 로마의 근처인 서쪽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나갈 거 아니에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에 있는 뭐 고린도 교회나 뭐 빌립보 교회 등을 언급하며 말해야 될 것인데 오히려 반대쪽에 있는 그 터키 쪽을 언급하는 걸 볼 때 이 편지를 쓰는 위치는 서방 로마 쪽이 아니라 동방 세계. 그러니까 훨씬 더 바벨론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유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장소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드린 얘기를 정리를 하면 베드로의 편지는 일단 뭐 베드로가 실루아노, 그러니까 신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적게 된 거고 그리고 편지를 적은 장소는 실제적인 바벨론 지역이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편지를 적는 이유는 뭔가? 그러니까 이런 목적을 알고자 할 때는 항상 그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곧 성도들을 향한 시험, 시련, 어려운 박해가 올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크고 이제 확실한 이 소망을 붙들어라. 그래서 목숨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이 약속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적은 거를 볼 수 있거든요. 뭐 1장 6절 같은 경우 그러므로 지금 잠시 동안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슬픔에 빠져 있더라도 이것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순수하게 되면 불로 연단하여도 마침내는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칭찬과 명예를 차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역시 예수님의 그 재림이 늦어지면서 결국 바울이 그 이 로마의 가택연금 이후에 했던 사역과 비슷한 맥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겁니다. 분명 그 시대에 이미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분위기가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뭔가 그 시기가 늦춰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의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계속 가중되고 있었고 근데 이제 거기서 결코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배신하지 말고 분명히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어려운 이 시련들은 결국 우리를 정말 거룩하게 하고 순결케 해서 좀 하나님 앞에 그 칭찬받는 그런 백성으로 만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편지를 적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반 서신의 첫 번째 얘기를 할 때 기록 목적이 대부분 일반 서신 같은 경우 교회와 성도가 핍박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부랴부랴 적게 되는 어떤 그런 글들이다. 그렇게 이제 말했던 걸 여러분도 기억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기록 목적은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좀 알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기록 시기를 살펴보면 기록 시기가 사실 언제냐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본문을 해석하는 게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이제 AD 64년에서 68년 정도, 그때를 이제 기록 시기로 봅니다. 그러니까 기록 시기를 추측할 수 있는 게 본문의 내용을 통해 이제 알게 되는데,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분명히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시험을 넘어서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 이제 강한 시련이, 굉장한 핍박이 따라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기록 시기에 대해서 로마에 의한 박해 시기와 연관이 되어 있을 거라고 이제 보통 이제 유추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로마의 그 네로 황제가 그 로마의 대화재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제 처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시기와 연관을 지어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나 뭐 바울이나 그 시기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사실 그때가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로마의 박해는 이 네로를 시작으로 해서 거의 한 기간으로 한 250여 년 가까이, 나중에 이제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공포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거의 10명의 황제에서 박해 시기를 따지면 100년 가까이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살아있었을 시기와 연관된 그런 황제들을 보면, 이제 첫 번째 네로 황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박해했던 도미티아누스, 좀 더 길게는 이제 그 다음 황제인 트라이안까지 이제 추측해 볼 수 있죠. 근데 뭐 베드로의 어떤 순교 시점을 놓고 볼 때 가장 타당한 시기는 네로 황제의 박해와 연결된 시기다. 자, 그렇게 보기 때문에 뭐 AD 한 64년, 한 68년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박해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신앙이 되려면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진정으로 일단 인격적인 관계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 진심이 통해야 그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알아야 우리가 죽어도 소망이 있다라는 이런 사실을 확실하게 붙들 수 있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생기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신앙을 버리고 떠나거나, 또 보류하거나, 또 신앙을 아예 외면하거나 배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가 있는 곳에서 이제 믿는 그 신앙인들을 보면 대부분 가짜가 없죠. 지금도 뭐 탈레반에 의해서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정말 그 기독교인들이 정말 피해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굉장히 그 위협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프간 쪽에 있는 그런 탈레반, 이슬람권들이 있는 그런 데서 그 예수 믿는다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이거 진짜만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기독교 박해가 있는 곳에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가라지가 없고 순교까지 두려워하지 않는 대부분 이제 알곡 같은 그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네로 황제의 그 박해의 이전에도 사실 우리가 살폈던 성경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막 자신의 신상을 세우려고 했었던 그런 황제 칼리굴라라는 사람이 있었었는데, 그때나 또 유대인들이 그 로마에서 한번 추방해 버렸던 황제가 있었죠. 글라우디오 이 황제도 있었지만, 사실 이제 제대로 된 그 박해는 네로 황제의 박해로서 아주 극심했었던 그 역사적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박해는 그게 이제 로마에 국한됐다라고 어떤 역사가들은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 어떤 로마의 중심에서 벌어지는 그 이 영향력들이 결코 로마에만 멈추지 않죠. 로마가 다스리는 온 세계로 그런 분위기가 퍼졌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아마도 그리스 지역,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던, 그래서 사도 바울도 체포가 돼서 결국 로마로 압송됐고, 그래서 죽게 된 거고. 또 기독교를 향한 박해가 그렇게 점점 로마 통치 지역 전체로 퍼져 나가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 지역에서 뭐 지금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체포될 정도면 이제 곧 바로 바다만 건너면 어딥니까? 터키 지역인 거죠. 아시아 지역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마도 이런 소식들을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을 또 예상해서 또 이런 이 편지를 보내게 됐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시작된 네로의 박해가 그리스, 마케도니아를 지나면 바로 이제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터키 지역으로 이제 번질 걸 보고, 박해 초기에 그곳에 이제 성도들에게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그런 편지라고 볼 수도 있죠. 물론 그것 외에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좀 늦어지는 걸 보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지금 그럼 이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그 고민들이 있었을 건데 거기에 대한 그래서 바울이 교회론이나 그리스도론을 전했던 것 같은 그런 또 누구나 봐도 그 시대 분위기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요구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베드로도 아마도 그런 사역을 하는 차원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 베드로 전후서가 적혀졌다라고 또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박해든 이 박해를 이길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일단 확고한 믿음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 믿음이 단지 어떤 종교적인 법칙에 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그러니까 진실한 사랑에 근거한, 말씀에 근거한, 약속에 근거한 것이 돼야 될 것이고 또한 그 믿음 그리고 그 사랑에 더해서 이런 인내와 믿음의 삶이 주는 뭔가가 있어야 되죠. 뭡니까?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그것이 단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까지다 그러면 사실 바른 믿음을 지켜가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당연히 재림의 신앙이 아주 중요한 그 믿음의 근거이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도 핍박을 받는데 무슨 소망을 가지고 거기서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재림의 신앙은 굉장히 중요했던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림의 신앙이 곧 오실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게 늦춰지면서 이제 이런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혼란이 생겨서 뭐 유대교로 되돌아가려는 사람 믿기는 믿는데 거기서 종교적 변질을 일으켜서 오늘날처럼 막 이렇게 막 이 예수 믿는 것을 기복신앙으로 바꿔가는 이런 일들 뭐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가져도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켰을 때 결국 우리에게 오는 소망 그러니까 죽기 전이든 아니면 죽음 이후든 끝까지 믿음을 지킨 후에 우리가 다가올 그 부활과 영광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의 영광스러운 삶에 대한 그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 안에서 누구나 다 지치고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면 현실 속에서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삶이 불편해지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런 박해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겨내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하게 우리의 이 놀라운 이 축복을 하늘에 쌓아라 그런 얘기까지 하실 정도고 바울도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아주 확신에 찬 얘기를 하잖아요. 그가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바울도 자기에게 다가왔던 그 고난들을 능히 참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소망을 보면서 결국은 죽기까지 그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 후에 있는 영광의 소망이 정말 놀랍고 정말 엄청나지 않다면 현재의 고난을 이겨갈 사람은 거의 없죠. 소망이라는 게 뭡니까? 미래에 대한 믿음 아닙니까? 사람들이 비록 현재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정말 최악의 순간이라고 해도 이것을 견디고 난 후에 다가올 그런 소망이 있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심한 박해와 시련이 아니라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살아야 될 이유, 그 소망이 없어서 무너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라는 것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게 하고 계속해서 그 절망 속에서 미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그런 힘이 되는 겁니다. 죽음의 절망 속에 있을 때 십자가는 생명의 소망이 되고 분명히 기쁨이 되죠. 죄의 그 구렁텅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소식을 들으면 그렇게도 기쁘고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기고 모든 삶이 달리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에만 고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우리에게 지시하신 것,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 천국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주님이 부르신 열방의 제사장으로 살아야 될 그 이유, 그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그 이유, 이 땅에서의 삶은 믿음으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고자 하는 그 고군분투하는 그런 삶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고군분투하는 삶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많은 교인들이 그런 삶의 대가를 대부분 이 땅에서 받으려고 하는 게 이게 참 대부분인데 사실 그것 때문에 신앙의 삶이 굉장히 어렵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저 천국에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그런 귀한 이 보화를 이 땅에 쌓지 말고 천국에 쌓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모두 그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 뭐 6장, 뭐 19장 이런 데 보면 하늘의 축복, 거기에 쌓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우리가 되는 게 바로 그게 성도예요. 성도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늘 백성으로 이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확고한 소망, 산소망을 붙들 수 없으면 십자가를 통해 홍해를 걷는다고 해도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이 땅에서의 내가 받을 것을 받지 못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만 가서 핍박과 고난이 와도 쉽게 배신하고 돌아서는 금송아지 만들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참 믿음과 또 참 사랑과 참 소망, 이게 따로 있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은 반드시 참 소망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고, 그래서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현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누구에게나 참 사랑을 실천하고 참된 순종의 열매가 드러나는 그런 삶, 진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함께 믿는 성도들의 삶에 그렇게 드러나는 거고, 늘 믿는 자들 속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소망, 이 소망이 굉장히 중요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입니다. 베드로가 그냥 던지는 그런 어떤 그 허망한 소리가 아니에요. 근거 없는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살아야 될 소망이 있어야 살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베드로가 말하는 소망은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근거로 하는 소망을 말합니다.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는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참된 믿음, 참된 소망은 자기의 감정이나 느낌, 이 세상의 유행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기대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을 소망이라 이렇게 말하지만,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소망,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망은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그게 진정한 소망이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했던 그런 내가 되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는 소망의 근거는 절대 내 감정, 느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것들은 시간이 흐르면 다 변하고 없어져 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붙들어야 되는 참된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소망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소망에 대해 말합니다.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퇴직하시는 분들이 그 참 젊어서 열심히 이제 돈을 모아서 남은 노후가 이제 걱정이 되니까 나름대로 이제 돈을 꼼꼼히 모았는데, 근데 이제 이 정작 은퇴를 하면 이 어떡합니까? 더 살아갈 인생이 아직 많은데, 이게 뭐 돈이 필요한 거죠. 전전긍긍하다가 그 온 일생 젊어서 그 수고하고 애써서 받은 그 결과물, 그 퇴직금 같은 게 이제 목돈이 되니까 그걸 가지고 좀 더 돈을 벌겠다고 막 엉뚱하게 막 그런 걸 꼬여내는 사람들을 믿고 또 이상한 곳에 투자하고 그러다가 쫄딱 망하는 소식을 종종 듣죠. 또한 뉴스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자살 소식을 들으면서 그 원인을 보면 대부분 잘못된 거, 영원하지 않은 것에 소망을 뒀다가 전부 좌절하고 절망하고 절망하다 못해 자살하고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부부관계 같은 이 관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자기가 기대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기대와 소망이 점점 꽉 깨져갈 때, 서로 함께 살다 보니까 그게 잘 되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서로가 충돌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심해지면 서로 죽자고 싸우다가 막 완전 헤어지고, 심지어는 요즘에는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소망,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소망,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의 부활을 쌓는 그 소망,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너머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소망, 이런 소망을 붙들어야 된다. 그 바울이 그 이 홍해를 건넌 그 백성들, 그러니까 지금 이 초대교회 이 백성, 예수로 말미암아 새 언약 백성된 이들에게, 예수님의 그 재림이 늦어지는 것을 보며 절망하는 이들에게 바로 이런 소망을 붙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런 소망이 있어야 지금 벌어지는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요동하지 않고 이 세상에 목숨을 건다는 거나 뭐 이 세상에 막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다. 어떤 핍박과 환란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힘이다 라고 그 소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환란과 핍박을 이기고 견디게 하는 소망을 말합니다. 요즘 이제 북한 관련 그 영상을 좀 보면 지금 북한의 사회들이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그러니까 인간이 왕이 된 세상이 어떤 세계다라는 것을 아주 굉장히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을 것은 돈밖에 없고 권력과 권세자들과 뭐 잘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돈을 쥐고 권력과 착된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한 사람도 참된 평안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언제라도 서로를 배신하고 서로를 이게 외면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보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상, 그러나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내세의 신앙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다. 분명히 성경은 말해줍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아가는 시간과 이 땅을 살아가는 뭐 80년, 90년, 많아야 100년 정도의 세월과 이게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영원한 소망을 붙들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영원한 소망이 없다면 누가 이 세상에서 절제의 삶을 살고 인내의 삶을 살고 누가 그 목숨을 내놓고 순교의 자리까지 가겠습니까? 근데 성경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러니까 이런 소망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위협하는 온 그 민족이 위협하는 그 자리에서 순교까지도 두렵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왜 이렇게 그 하늘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의 소망에, 이 땅의 그 욕심에 이렇게 빠져 있을까요? 이건 결국은 뭡니까? 우리의 끝이 어딘지에 대한 교육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죠. 종말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잘못되는 겁니다. 세속과 싸우는 교회여야 되는데, 그 세속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는 교회여야 되는데, 교회가 이 세속의 것을 추구하고 세속의 것으로 풍족해지려고 하는 그게, 그 기복이 마치 성경이 말하는 복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 와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영원한 천국의 삶이 아니라 잠시 잠깐이면 없어질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이런 식의 삶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곧 살피겠지만 이 계시록,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바른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그 예수님의 이 재림이 늦어지는 걸 알게 되면서 그래서 그 종말론에 대한 교육을 바르게 하려고 얼마나 그 애를 썼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계시록, 종말을 잘 모르니까 우리의 끝이 어떤지 모르고 그러니까 자꾸 이 소망이 흐리멍텅해지면서 하늘이 아니라 이 세상의 욕심으로 변질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늘에 대한 소망이 흐리멍텅해지면 당연히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죠. 미래에 대한 희망, 내세에 대한 믿음이 그저 불분명해지기 시작하면 그 신앙은 즉시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 무너지는 신앙, 파괴되는 신앙, 종교가 되어버리는 신앙이 되고 마는 겁니다. 자,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 애착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동원시키고 성령님을 동원시키고 하나님을 동원시켜서라도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애쓰는 기복신앙에 빠지는 거죠. 만몬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이 소망을 말해주면서 우리에게 다가온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게 이제 베드로 전후서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의 그 서론적인 부분을 살폈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살핍시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베드로 전후서의 이 기록 목적을 잘 기억하시면서 본문을 좀 반복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 설교 같은 경우는 이제 듣고만 가면 아무것도 아니죠. 집에 돌아가서 한 주간 동안 베드로 전서가 적힌 이 배경들을 잘 기억하면서 셀들과 함께 나누시고 또 계속해서 본문을 읽어가실 때 온전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읽다 보면 궁금한 점도 생기고 읽다 보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새롭게 깨닫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시련과 핍박이 있는 고난이 있기보다 뭐 편리한 것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하는 유혹으로 가득한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소망이라고 했는데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그 또한 오직 하나, 확고한 소망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은 곧 지나고 영원한 나라가 온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이 세상을 종착역처럼 여기가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지나가야 하는 나그네 길이다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이 천국, 우리의 나라가 있다, 우리의 본향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서 사명자로, 전도자로, 부름받은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묵상하시겠습니다. 함께 묵상하며 나아갑니다.